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여러 명이 죽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자살 폭탄 공격은 일요일 오전 시아파 거주지에서 발생했으며 사람들로 붐비던 시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이 터지면서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은 최근 이슬람 시아파를 겨냥한 유사한 테러 공격을 몇 차례 감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국제공항에서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가 토요일 기소됐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26살의 퇴역 군인인 용의자 에스테판 산티아고는 금요일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공항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죽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총격 사건으로 공항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으며 공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산티아고는 종신형이나 최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현재 보석 없는 구금 상태로 월요일 플로리다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아직 범행 동기나 포트로더데이 공항을 범행 장소로 삼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 당국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내각 내정자들의 청문회가 월요일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부 내정자들은 인준청문회 전에 마무리해야 할 윤리 검증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터 샤옵 미국 정부윤리청 청장이 토요일 상원 지도부에 서면을 보내 일부 매우 부유한 내정자들이 윤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1978년 정부윤리법이 제정된 이래 상원 인주청문회가 통과가 요구되는 공직자는 정부윤리위에 재산과 경력 등을 신고해 검증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엑소모빌 최고 경영자 출신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 등이 자격에 미달된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한 경유지인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에 토요일 도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트럼프 당선인이나 측근이 차이 총통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이 지난달 초 트럼프 미국 당선인과 역사적 전화통화를 한 이후 차이 총통과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차이 총통은 휴스턴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각각 하루 정도 머물 예정이로 트럼프 당선인 측이나 미 행정부 인사와 회동할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1979년 미국과 수교한 이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타이완 총통이 중국 정부 수반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 차이 총통의 경유 금지를 요구했었습니다. 시리아의 터키 국경 인접 마을에서 금요일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40명이 사망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반군이 장악한 아자즈 마을의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망자 가운데 반군 6명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폭발로 정부와 법원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시리아 대부분 지역에서 휴전이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하는 주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오겠으며 황해도는 모레 아침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에서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과 함께 2017년 새해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17년 새해 과연 한반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여러 전망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가장 뭐 외신에서도 그렇고요.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먼저 그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 발사, 핵탄도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 무장 장비 연구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의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가운데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게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주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처음 나온 주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실은 그동안에 미국이 북한의 개발 여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핵무기와 병합할 때 이것이 바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면 그것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ICBM 핵미사일 개발을 가장 큰 위협으로 지적을 해왔었는데요.
예.
지금 그 시험 발사가 준비 마감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처음 공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조야에서는 상당히 우려 어린 시각으로 이 부분을 봤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ICBM은 주로 핵무기와 같이 연결돼서 핵탄두를 싣고 최소한 사거리가 5,500km에 달하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이 핵미사일은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살상무기라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사거리라든지 속도에서 어느 다른 탄도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기입니다.
예.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해왔고요.
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상당히 관심을 끈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핵미사일과 관련돼서 원하는 최종적인 전략적인 목표가 탄도미사일 위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이걸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내겠다라는 건데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그런 날도 멀지 않았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과연 사실인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지 좀 따져보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혀서 북한 ICBM의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말하는 ICBM은 단순히 수천 킬로를 비행하는 장거리 로켓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핵탄두가 장착된 그 ICBM입니다. 따라서 핵탄두의 그 소형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또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의 맨 꼭대기에 장착이 되고 이것이 발사돼 재기권 재돌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5천 킬로미터 이상에 있는 미 본토 목표물을 그 정확히 타격하는 무기를 갖췄냐
예.
하는 것이 이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분야별로 상당한 진전이 이뤘지만 아직 100%는 완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예.
이 때문에 미 국무부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직후에 아직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예.
이와 관련해 미 하버드 스미소니안 전체 물리학센터의 조너던 맥도웰 박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 상당히 좀 어렵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이 보류하려면 한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근거로 북한이 기존에 발사한 은하 로켓과 ICBM 군사용 무기용으로 쓰이는 미사일은 좀 다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반면에 미군 당국은 이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그 월리암 고튼이 북미 그 우주방어 사령관이죠. 모든 그 ICBM 이런 것에 굉장히 담당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 중 하나인데요.
예.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그 밝혀서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종합하면 시각이 뭐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북한의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이 그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 이르렀 것은 뭐 틀림없어 보이고요.
예.
다만 북한이 이것을 100% 가졌느냐 이걸 하려면 입증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적어도 뭐 진짜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모형 핵탄두가 장착된 이 ICBM을 여러 번 발사를 해서 이제 성공을 해야 되고요.
예.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여러 그 내부적으로 아마 기술적 난관을 겪고 또 대외적으로는 한국, 미국 등과 상당한 정치 외교적 갈등을 겪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 세 가지를 일단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핵탄두를 소형화해야 되고 또 대기권에 진입했다가 이게 또 폭발 없이 다시 들어와야 되고요. 또 그리고 또 이게 멀리 얼마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거리가 이게 많게는 5,000km 이상 날아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건가요?
이제 시험 단계에 있다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미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이제 시험 단계에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실제로 실전 배치가 가능한 ICBM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꽤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이 첫 번째 시험을 한 것으로 바로 그것이 성공했다 해도 ICBM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ICBM이야말로 여러 가지 그 사전 시험을 통한 그런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고열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상당히 난관이라고들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은 5년은 더 걸릴 거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그런 점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북한의 ICBM, 이 핵미사일은 결국은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언급을 신년사에서 한 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의 측면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서 자 우리가 이런 개발 단계에 있고 이제 대화 협상을 통해서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시사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그 신년사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뭐랄까요 즉각적인 화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짧은 응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개발이 최종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를 통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이 이제 막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북한의 그 핵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막을 것이라는 건지 그 구체적인 방안은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기술이 뭐 아직 그 정도도 아니다라는 그런 그 내포일 수도 있고요. 또 최용기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이 뭐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중국의 어떤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중국 외교부의 공식 논평에서는 좀 더 점잖은 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렇지 않다.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관영 매체들, 린민일보나 신화사통신 같은 관영 매체들은 북핵 문제의 근원은 미국이다.
예.
그리고 미국이 할 바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트위터 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언급한 것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또 언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면서 예. 했단 말이죠. 미국에서 상당한 돈과 부를 끌어모아가면서 정작 북핵 문제 해결에는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전에 중국 문제를 언급할 때 핵은 핵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환율 조작 그리고 관세 문제, 남중국해 문제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중국은 하나도 도와주고 있지 않다라고
예.
상당히 또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대중국 정책의 하나의 말하자면 변수라 그럴까요? 이것으로 활용하라는 게 아니냐라는
네네.
지적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미국의 대북 정책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보고요. 북한 신년사 관련돼서 마지막 한 부분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메시지 중에서는 평화협정이나 뭐 미국과의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이번 신년사에는.
네. 그것이 그 뭐 눈길을 끄는 대목 중에 하나 인데요. 그동안
예.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미북 간의 모든 문제,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실명도 거론하지 않았고요. 또 비핵화 뭐 거론하지 않았고요.
예.
또 그동안 줄곧 거론되던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뭐 1월 20일이나 돼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요. 아직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를 출발 전부터 굳이 자학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마 일종의 관망하는 그런 세를 보기 위해서 그 언급하지 않았나 그런 게 있고요.
예.
다만 그 신년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뒤에 보면은 미한 군사 훈련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것은 그 앞에 말씀드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면요. 미국이 이렇게 정세가 바뀌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관망을 하지만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3월에도 만일 미한 군사훈련에서 북한을 또다시 뭐 위협한다면 우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일종의 간접적인 위협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년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의 새로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대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새해고요. 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지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지금 예단하기 이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당선된 이후에 언급한 것은 짤막한 트위터 글을 통해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언급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것도 중국을 거론하면서 한 것이었고요. 그것이 전부고 또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국가안보 보좌진들 그러니까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확정은 됐지만
예.
주요 그 당사자들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발언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개될지는 참 전망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예.
다만 트럼프 당선인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펴왔고 또 이제 지금까지 고위직 그 국무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 등등이 상당히 강성 인물이라는 점
예.
이렇게 볼 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강경 보수주의자들을 일컫는 네오콘
예.
이 네오콘들보다도 더 강경한 보수 성향의 인물이라는 그런 평가들을 합니다. 그 얘기는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말하자면 전략적 인내 정책은 당연히 따르 그러지 않을 것이고요.
예.
그것보다는 더 강경한 톤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주류입니다.
예.
다만 그 압박과 제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대화를 통해서 뭔가 가능성을 탐색하고 모색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점에서 지난 8년 동안 북한과는 거의 공식적인 대화를 하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와 차이가 나는 점이다.
예.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은 그러니까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가되 그러나 그 전에 뭔가 탐색적인 대화든 본격적인 대화든 시도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들이 있고요.
예.
바로 이 부분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 지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오바마 정부의 8년간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사실상 뭐 결과만 놓고 보자면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고요. 그렇다면 다른 접근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언급을 해주신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좀 더 압박을 가해서 중국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는 방법이 또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대화들이 안 됐을 때 핵시설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든가 좀 더 고강도 군사적인 어떤 행동 이런 액션들도 있을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다른 방법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전문가들도 뭐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런 큰 거물들의 내각의 그 인선이 관심이 된 상태고요.
예.
아직 출범을 안 했습니다. 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전개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고 조심스러운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대통령은 트위터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언급을 해왔습니다.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핵 문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 핵 문제를 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분명한 것은 하나는 북한의 문제를 푸는 데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90%, 생활 필수품의 한 80%, 또 식량 유일한 정치적 군사적 맹방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은 북한 문제를 대단히 대화든 뭐든 풀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무역, 예를 들어서 환율 조작국이다. 또 무역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핵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미국과 중국 관계가 멀어지면은 이런 도움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정책을 지금 가늠하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새 정부의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이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일 것이냐. 그동안에 이제 많은 정부 당국자들이 북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수사적인 언급인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가서는 과거보다는 이 북한 문제가 더욱더 우선순위로 다뤄질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그 예. 전문가들이나 전문 매체들이 북한 관련해서 제언을 하는 게 있죠. 트럼프
예.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다뤄야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 현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해 왔고 또 그
예.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 자신이 굉장히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이 느끼기에는
네.
북한 핵 문제를 상당 부분 방치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자주 거론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현 존 케리 국무장관의 행보를 보면
예.
거의 중동 지역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그렇죠.
정도로
예.
시리아 문제, 이라크, 아프간 문제, 그렇죠? 이집트라든지 시리아 문제
네.
등등 해서 그쪽 지역에서 사실 상당 부분 집중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또 중국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러시아 이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강조하는 것만큼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도 현재 시리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들이고요.
예.
특히 그나마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도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승계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북한 핵 문제가 최우선순위로 다뤄질 가능성은 좀 여전히 적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 초기예요. 북한이 최근 몇 달 동안 도발을 계속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올해 올 초나 상반기 중에 그런다면 이제 또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세가 지난 2009년에 바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당시에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포괄적인 방안 이것을 내놨습니다.
예.
이거 포괄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미북 간의 북한은 무슨 평화협정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비핵화를 원하고 있으니까
네.
모든 사안, 미북 관계나 핵 문제나 모든 사안을 다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자는 겁니다. 아주
예.
커다란 해결 방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 해서 비핵화도 하고 미북 간의 관계도 개선하자 이런 것을 내놨는데요. 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4월에 북한이 갑자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네.
두 달 뒤에 6월에는 2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같은 포괄적 해결 방안은 뭐 그냥 사라져버렸고요. 그 뒤로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대화를 위한 대화를 안 한다. 신뢰가 없이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태까지 이제 끌고 온 건데요.
네.
비슷한 일이 지금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이 아직 뭐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방침이 있고 이 같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도저히 뭐 방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책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기존의 방침대로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종 이제 북한 사례를 쭉 보면은 정책이 정해지기 전에 사건이 이제 정책을 끌고 가는 사례가 있는데요.
예.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될 2017년 올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또 새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남북 관계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은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 또 여기에 대한 고강도 대북 제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한 냉각기가 지속됐는데요. 그렇다면 2017년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봤을 때는 남북 간의 뭐 평화 통일, 남북 관계 개선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언급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다른 해에 비해서는 남북관계의 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여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특징적인 것은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남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 하면은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말하자면 새로운 무기들을 시험하고 이런 것들을 크게 문제 삼지 말라라 이러면서
예.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와의 말하자면 관계 개선 노력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북한도 이번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대해서 언급을 좀 줄인 것이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예.
물론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지 그것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예.
현재 박근혜 정부와는 더 이상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뜻을 사실상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이 문제가 이 남북관계 또 한반도 정세에 갑자기 어떤 돌발 변수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 지금 연초입니다만 한국 정부에서 뭐 북한과 관련돼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거나 이런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럴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도 없고 뭐 지금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서울의 전국 상황이 상당히 그 혼란스럽습니다.
예.
부여가 여러 번 뭐 보도해 드린 대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을 당해서 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을 빨리 뽑는 그런 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굉장한 정치적 격변기고 전환기이기 때문에요. 정부가 사실상 지금 100%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국 정부가 뭐 먼저 나서서 남북관계 어떤 새로운 정책, 새로운 어떤 그 주도권을 줄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닌 거고요.
예.
또 한국 정부도 기존의 그 입장을 계속 따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남북 간의 뭐 대화 자체야 뭐 좀 문제가 될 거 없지만 무엇보다도 비핵화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비핵화 대화가 아닌 대화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그 정치 공세 대남 무슨 평화 공세 이런 차원에서 대화는 한국 정부도 할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예.
다만 인도적 차원의 대화 이런 것에 할 경우에는 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갑자기 제안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인도적 차원의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한국 정부가 제안해온 그 어린이 도끼라든가 산모 도끼라든가 이런 얘기를 호응해 올 경우 한국 정부로서 이것을 뭐 기존의 이민을 그걸 한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아마 바로 그 거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2017년 남북관계를 전망을 하자면 사실 올해만큼은 북한 변수보다도 남한 변수가 더 궁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한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당초보다 대선이 일찍 치러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변화의 가능성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남북관계의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부 그리고 탄핵 정국이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인사들이 계속 남북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입장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한국 정부는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에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설 때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등 주변국들과 대체로 압박과 제재에 대한 공조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만 한국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유력 주자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올해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경우에 말하면 현재 유력 주자로 나서고 있는 야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에 변환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의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돼서 지난해 이제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적인 도발에 맞서서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한국 정부가 뭐 올해 안에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반도 남쪽에 배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미국과 한국이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올해 말까지는 되지 않겠냐 이런 일정이 많았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막바지에 정치적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결정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한 상태고요. 또 야당들은 대체로 이 같은 그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드를 배치하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 한반도 특히 그 서울의 전국 여하에 따라서 사드 배치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 내부의 동향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지난 2016년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는 엘리트층의 탈북이 많았다. 그래서 엘리트층의 동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올해는 어떨까요? 이런 흐름들이.
그게 엘리트층이 됐든 일반 주민들이 됐든 탈북 행렬은 사실 최근 들어서 그 배경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한국 정부의 분석입니다.
예.
이전에는 말하자면 먹을 것을 찾아서 경제적 난민이죠. 배고파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새의 흐름을 보면 그것보다는 이제 북한 내부의 상황에 말하자면 환멸을 느꼈다. 태영호 공사도 그런 얘기를 네. 했는데요. 북한 내부의 김정은 위원장의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또 북한 내부에서 희망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세들을 위해서든 또는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든 바깥으로 탈출하는 그런 난민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 한국에 유입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맥락에서는 앞으로도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탈북 난민들의 행렬은 계속될 것이다. 물론 최근에 몇 년 새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물론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 정도 탈북하거나 이럴지는 우리가 통계도 없고
예.
그렇긴 하지만 이런 탈북 행렬은 당분간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예.
네, 태용호 공사 그러니까 영국에서 공사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이제 한국으로 망명을 해서 굉장한 화제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 한국 그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그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태용 공사가 북한의 그 내부 사장, 특히 그 엘리트와 관련해서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한국 TV 드라마를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공포 정치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공포 정치로 뭐 100여 명 이상의 당, 정, 군 간부들을 처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겉으로는 예네 하면서 이제 따르는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고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 이와 관련해서 이 같은 면정복배, 즉 김정은 본인의 그 생존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 또 당의 방침에 따르는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외부의 정보 또 한국의 한류 드라마, 노래, 음악 이런 것을 따르는 북한 주민들이 그 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도 상당히 퍼져 있고
예.
이 같은 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저희들이 끝으로 2017년 대북 제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유엔에서 두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올해 그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분석도 있는데 아무래도 관심은 북한의 석탄 수출 이게 얼마나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이 상황에서 중국이 얼마나 이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될 텐데요. 현재까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중국 측에서는요.
예, 중국은 지난해 말에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를 지정해서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해에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수 있는 제한량이 다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관측들이었고요.
예.
그러나 1월 1일부터는 다시 재개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네.
앞서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이행 제대로 될지 여부는 중국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대충대충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100% 제재를 이행해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핵 개발을 멈추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까지는 실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재가 계속되는 제재 그리고 점점 해를 갈수록 강화되는 제재가 북한의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가해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타격을 가할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옥죄는 그런 제재가 될 것이고요.
예.
그것이 북한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좁힐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의 이행 여부가 상당히 이제 뭐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 뭐 올해도 역시 관심인데 참 이 부분을 전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뭐 초반에는 중국이 이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느슨해지는 게 패턴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이행 여부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고 또 중국이 잘 이행할 것이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역시 뭐 전망이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의 9월 9일 5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11월 말에 상당히 오래 미중 간의 줄다리기를 해서 11월 만에 대북 안보리 제재 2325가 막 채택이 됐고요. 지금 뭐 그로부터 뭐 거의 한 달 정도밖에는 지금 흐르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진짜로 이 같은 2325를 제대로 이행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 대북 압박을 할 것이냐, 이거는 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은 몇 가지 그 유엔 안보리 또 미국이 주도를 해서 이 같은 제재를 확실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 점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지만 중국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재를 느슨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 중국을 굉장히 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때문에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환율, 무역,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일 이 같은 압박이 부작용을 내서 중국 당국이 일종의 그 북한 카드를 이 같은 것에 그 대응하는 카드로 사용할 경우 제재가 자칫 좀 느슨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예.
이 역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좀 들어서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 아시아 정책, 북한 정책이 윤곽이 드러나야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윤국한 기자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예, 역시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이것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게 어떤 긍정적으로 될지 부정적으로 될지는 앞으로의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텐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또 한국의 정치적 변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2017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온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뉴스포커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그때 우리 때는 무슨 비단꽃 장롱 경찰 특공대 개울연가. 예. 네. 아무튼 여기서 이름이 따는 것도 우리한테는 다 들어와서 봤었어요.
고향 온성에서도 아름아름 한국 드라마를 봤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그래도 돈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공업품 장사를 해가지고 의류품. 제가 2-300km 되겠나? 그런데 가서 기차를 타고 가서 물품 상품을 이렇게 띄어오면 여기서 말하면 도매죠. 도매를 해가지고 오면은 엄마가 앉아서 소매로 팔았던 거예요.
먼 길을 오가느라 힘은 들었지만 그 덕에 먹고 사는 것은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애들은 또 잘 입고 또 잘 먹고 하는 애들에 대한 그 심술 같은 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가서 여기로 말하면 경찰서면 경찰서죠.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지. 쟤는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입고 다닌다.
주위의 시기와 질투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거기 이제 미연 버리고 거기 오면은 소주 한 병이면 차도 산다. 우리 친척 오빠가 그랬어요.
탈북해서 서울에 살고 있던 사촌 오빠가 한국에서는 소주 한 병 값에 차도 살 수 있다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쪽은 아주 차가 그냥 한 집에 한 서너 대씩 있고 너도 차 타고 싶으면 소주 한 병 값이면 차를 사. 이 말에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나 빨리 그 차를 타고 싶어서라도 가야겠다.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았던 게
차는 꼭 한번 가지고 싶었고 장사 기반은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이리저리 고민만 하고 있었던 때 어머니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전은 없고 미래는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먼저 너를 위해서라도 가야겠다. 너는 아직도 더 살 날이 많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자식도 있을 거고 이 땅에서 못 알아 그렇게 살겠냐. 근데 또 저는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몸부려서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수는 있는데 또 단 거기에 대한 제한은 있었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운성이 고향인 염정실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벌어요. 한번 기차 타고 그 장사를 갔다 오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몇 끼씩 굶고 생고생을 하면서 나도 번 돈인데 내가 힘들게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데도 이 나라 땅에서는 그게 힘드니까 아우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한 일주일을 밤새껏 엄마가 또 저를 설득을 했어요.
정실 씨도 어머니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촌 오빠의 신기루 같은 한국 사는 소식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민이 됐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없었는데 혹시 북한 땅을 나선다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어?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 장사를 해 벌어먹고 살아도 계속 경찰서 들어가 들락날락하지. 또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안 가지면은 강제노동대라고 다 단련대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또 고생하고 나와야 되는데 거긴 한 번도 저는 안 잡혀 들어갔어요. 보안원들하고 사이가 좋고 또 저기 보안보다 조금 더 높은데 여기로 말하면 뭐가 되지? 뭐 경찰청까지는 아니고 그런데도 가서 뭐 글도 써주고 문서 하는데 동원돼가지고 작업 좀 해주고 하면은 좀 봐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제노동대, 단련대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살았는데 아무튼 불편했어요. 예, 장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의 밀고로 보안서에 불려가고 이렇게 저렇게 몇 사람을 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루살이, 한달살이처럼 살아가던 그때 사촌 오빠의 연락이 유일한 해결책같이 느껴졌습니다.
좀 벌어먹고 살려고 하면은 또 공업품 못 팔게 또 제한하고 하니까 맨날 한일 평생 이렇게 장사를 다녀야 된다는 것도 너무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 일이고 하니까 엄마 그럼 가자. 사실 모르고 한번 그 길을 떠나지 한번 떠나본 사람은 못 갈 것 같아요. 겁이 나서.
몇 날 며칠 사촌 오빠가 보내준다는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정실 씨와 어머니는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오빠가 여기서 오빠가 다 돈 내서 어? 너네는 이게 따라오라는 대로 오면 된다 했는데 그게 말이 쉽지. 따라오라는 대로 오다가 잡히면은 그냥 가는 건데 그냥 죽으면 괜찮아요. 죽으면 괜찮은데 감옥 그 저기 북한 감옥 같은 데 가면은 그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이건 죽기보다 못하잖아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는 데다가 계속 때리고 고문하지. 그게 너무 끔찍한 거야. 그거 들어보면은 차라리 우리는 그러면 아편을 저쪽에서는 재배를 할 수 있으니까 아편 재배하면 이렇게 진 같은 게 이렇게 고체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근데 늘 집에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속에 탈이 났을 때 비상약으로 쓰던 것을 하나씩 몸에 지니고 만약 국경경비대에 붙잡혀 생사가 위험해지면 어머니도 정실 씨도 더 이상 험한 꼴 보지 말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물이 안 좋고 또 냉장고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음식을 해서 한 2, 3일이 지나고 하면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서 먹었지만은 그게 대장염이 오는 거죠. 계속 설사하고 막 그 거품 같은 변을 보고 하니까 그때 보고 아편을 살짝 녹여서 먹으면 뚝 먹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 한 이만한 덩이 한 개씩 가지고 떠났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이거 먹자. 먹고 죽자. 그리고 떠나고
부엌 아궁이 널판을 열고 가족의 추억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몇 장은 더 남겨두었을 걸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살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진짜 그 사진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제가 부엌에 앉아가지고. 저희는 부엌이 이만한데 이렇게 널판을 이렇게 널면, 열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무 떼다가 석탄을 넣고 이렇게 해서 밥을 지어 먹는 데잖아요. 그 밑에 앉아가지고 불을 피우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제가 그 사진들을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한 장도 없이 불태, 아빠 사진 딱 한 장만. 왜냐면 여기를 오더라도 아빠 재산은 지내야 되겠다 하고 엄마가 그 아빠 사진 한 장만 남겨놓자. 그리고 뭐 우리 흔적을 그렇게 없앨 필요도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마가 사진을 다 불태워버리려 해가지고 그 사진 그 한두 장이라도 가지고 왔으면 뭐 보고 싶은 친구들 얼굴이라든지 오빠 얼굴도 뭐 못 가지고 왔으니까 다 버리고 다 태우고 그렇게 집을 그냥 또 아빠 쪽에 사촌 오빠한테 며칠 봐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국경연선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줄 테니 그저 따라 나서라고 했던 사촌 오빠의 말에 언제 나올까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 사람들 통해서라 그 사람들 돈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를 중국 브로커한테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같이 강을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넘어가는 그 한 시간? 길어서 한 시간? 한 시간 정도를 국경 그 경비를 풀어놓은 거죠. 한 시간에 뭐 몇 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순찰을 해야 되는데 뭐 경비대 뭐 소대장 같은 그런 군관이 별 박은 사람이 그 시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4월의 어느 날 밤 두만강가에는 아직 살얼음이 끼어 있었습니다. 경비대에 움직임이 없을 그 짧은 시간에 정실 씨와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사촌과 브로커들이 중국 땅까지 도착해야 했는데 앞서가던 어머니가 자꾸 물속으로 몸을 숙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엄마가 엄마를 우리 그 사촌 오빠랑 브로커가 하나 잡고 기억이 안 나네. 뒤에서 아무튼 저를 또 브로커가 하나 잡았던지 이러고 쭉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떠날 때 아주 그 돈도 가지고 못 가고 빈손으로 오라 했으니까 남은 돈은 그 집을 좀 봐달라고 했던 그 사촌 오빠한테 덜어주고 그러고 신발이나 그냥 해신발 우리 좀 사 신고 가자. 응? 돈 아끼고 뭐 신고 했던 거 해가지고 비싼 신발을 사 신었거든요. 엄마하고 저하고. 그 강을 이렇게 건너는데 돌에 헛디뎌 가지고 엄마가 그 신발이 벗겨진 거예요. 제 앞에서 이렇게 가다가 근데 엄마가 그 신발을 줍겠다고 물이 이까지 있는데 엄마가 그 신발을 줍겠다고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 물속으로. 그래갖고 제가 너무 황당스러워 갖고 엄마 지금 그 신발이 중요하냐고 우리가 여기를 빨리 넘어야 저 사람들한테 들키거나 중국도 그 변방대라고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한테 걸리면 목숨이 날아가는데 그 신발을 지금 죽겠다고 거기 물속으로 손을 놓고 앉으니까 아주 엄마는 그 비싼 신발을 산 게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 신발 한 짝을 일구설 건너가는 게 그게 그렇게 아까웠던가 봐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엄마 신발 한 짝 없는 채로 그래서 넘어가자마자 저쪽도 넘바티더라고요. 거기 납작 엎드린 거예요. 멍땅. 거기서부터 무섭더라고요. 실감이 오는 거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비로소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건널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위가 보이고 작은 움직임에 나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진짜 심장이 툭 터져나오는 줄 알았어요. 꼼짝하지 말고 그 논밭에 딱 엎드려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딱 엎드려 있는데 아 이제 우리가 국경을 넘었구나. 이제는 이제 저쪽 땅에 이제 두 번 다시 갈 수 없겠구나. 그 강을 건널 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딱 건너자마자 말 한마디 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 있어라. 엎드려 있는데 막 그 중국 쪽으로는 차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불빛이 막 번쩍번쩍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심장이 아주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잡히면 우리는 그냥 가는구나. 그 숨소리 죽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쪽에서 그 대기했던 브로커가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어느 뭐 연길 시내로 가는 건지 동문 시내로 가는 건지 한 시간 동안을 갔어요.
운성에서 청진으로 온성에서 라진으로 화물차를 전세내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봤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때는 불안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가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너네가 입고 온 옷을 다 벗어라. 옷도 우리 저희는 못 입지는 않았거든요. 잘 입었어요. 다 벗어줬더니 그 옷보다도 못한 옷을 주는 거야. 거지 같은 옷을. 그래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또 거기서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해서 또 어느 브로커의 집인가 또 가가지고 잤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좋은 신발 다 벗어던지고 슬리퍼 같은 거 줬어요. 네. 그다음부터 그 브로커들이 이렇게 옮겨주는 데를 찾아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가 정말 6시였어요.
그나마 서울에서 걸려오는 사촌 오빠의 전화에 걱정은 덜 수 있었고 오빠의 안내대로 한국으로 연결된다는 남쪽 나라 가는 길로 또 다른 브로커를 따라 나섰습니다.
못 모르고 한번 갔는데 그때까지도 겁이 없었어요. 아 이제 이게 너무 왔네. 그리고 뭐 오빠가 자꾸 수시로 이렇게 전화하면서 겁먹지 말아라 괜찮다. 너네가 오는 그 브로커 쪽 루트는 안전한 루트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중국에서 머문 게 한 일주일 북한을 떠나서 일주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 땅에 떨어졌거든요. 태국으로 오는 루트였어요 저희는.
운성을 떠난 지 열흘도 채 안 돼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막 봄이 시작되려는 때 길을 나섰는데 태국의 뜨거운 햇볕이 정실 씨의 긴장을 많이 풀어줬습니다.
오빠 소개로 오다 보니까 태국에 들어와서도 교회 쪽으로 들어가서 예, 좋은데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일이 안 되려나 그 태국에서 제가 시장인가 나갔다가 그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조금씩 줬었어요. 조금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줬는데 시장에 뭐 사고 싶어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도 발발거리고 다니던 그게 성격이 있어갖고 차분하게 그 도망쳐 다니는 신세 차분하게 살았으면 괜찮았을 거를 숙소에서 나와갖고 거기 뭐 사러 간다고 엄마도 없이 저 혼자서 덜렁덜렁 나갔다가 태국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운성의 고향인 염정실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지역번호 202를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렇게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